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잘 믿는 것,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 모든 나의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런 경주하는 그런 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행위, 이 믿을 때 믿는 행위를 할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여들고 또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또 그곳에서 교제 나누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그쪽이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부흥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뻐서 참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렇게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삶의 추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시로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멋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고 그만큼 지금 우리의 이 삶이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의 감격에 열심히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반드시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신앙생활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확신하는, 확인하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며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항상 그래서 이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좀 사사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문제였고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문제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마 그런 가르침들을, 그 가르침의 어떤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문제의식을 별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큰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어떤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종류의 문제와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음란하고 타락하고 행음하고 또 근친상간이라든가, 누가 봐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면 다 문제 삼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들의 그 세세한 논쟁, 이것을 우리가 그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불변하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멀쩡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유대교이죠. 그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할례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뚱맞은 일도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원래 다 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모량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네. 할례를 받은 것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또 육체를 자랑케 되는, 즉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그런 심각한 그런 위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했던 그 행위, 그걸 가지고 바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바울은 아주 흥분하고 또 격양된 그런 어조로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보통 인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상히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쟤네들 왜 저럴까,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 일이 뭐 예수 믿으니까 뭐, 근데 그 하나도 할례를 행한 것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지금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랍게 여기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고 큰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거짓 교인에 설득당했고 교란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그렇게 변하게 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도 저주의 말까지 퍼붓고 독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할례 받았다고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내용에 그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그 교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금 더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더한다든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더한다든가 뭔가를 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행위나 무언가를 더 협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그리스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할례라는 그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를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전형적인 율법주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율법의 그 요구대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의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예전에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나는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교회에서 참 많이 무시되고 또 실종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입니다. 아무도 이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대성보다는 진리의 어떤 절대성보다는 어떤 실용성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가치와 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안위와 복과 또 안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그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토대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건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또 호의만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때로는 자극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정하는 이단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복음이다까지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전해오던 그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울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태도가 사실 정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다른 복음이 뭔가? 왜 너희들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에 무언가를 더 협조하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얼마나 더 그것이 악한 일이며 오히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인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사실 그것을 후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으며 또 아브라함과 함께 주어지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면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죠. 자신이 어떻게 그 사도가 되었는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지금 어떤 자신의 어떤 권위에 도전했고 그래서 열받아서 붕괴한다든가 어떤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 어떤 그런 내면적인 그런 갈등을 겪고 점차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기독교에 도달하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기독교를 경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아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도권의 기원은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사도권을 설명하면서 바로 자신이 받은 그 특별한 메시지인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고 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핵심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이 내용을 4절 1절에 나오는 이 내용, 이 짧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4절에서 먼저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말씀과 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바로 내가 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부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집행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마땅한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은 바로 이 말씀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던가 혹은 하나님은 그렇게 형벌을 내리실 만한 그렇게 진노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거나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혁명적이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혁명적이고 놀라운 이유는 다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대신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그런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 그가 바로 나를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구속행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본질이 대속이라면 이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속박과 결박과 어떤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슬에서부터 풀려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일을 계속적으로 건져내는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보기를 잡으시면서 이 보기를 건져 올리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또 그에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그 건져 올리시는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점도 의로울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물론 따라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건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자에게 이 교본을 던져주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가 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를 먼저 건져내어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구조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건져 올리십니까? 바로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악한 사회 가운데서 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또 이 탐욕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 딛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두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또 오는 세대, 또 옛 세대와 새 시대,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이 옛 세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이 주인 되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고 사망과 죽음, 죄와 사망 안에 우리를 가두고, 또한 우리를 아담의 그 실존 아래 가두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든 그 가치 체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적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세상의 그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그것은 다 불순종한 그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온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다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멸망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는 다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대가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 왕의 복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옛 세대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었다면 이 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과 복을 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희락과 평강과 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 종말론적이며 구원의 새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이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바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세대에 속하였지만, 이 세대에 속하였지만, 이 세대에 발딛고 있지만 이 세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올 나라, 장차 올 세상, 다음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자의 뚜렷한 특징은 이 세대의 그 질서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대가 완전히 지나지 않아서 두 세대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듯이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바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 바로 앞으로 올 그 세대의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하신 기원과 동기와 모든 목적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그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호의로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할 만한 우리의 지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만한 우리의 원도 행위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며 호의이며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찬송가에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이 핵심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간 자이고 또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간 자이고 옛 언약 안에 있다가 이 새 언약 가운데로 넘어간 자이고 자기 의의를 기준 삼아서 항상 자기의 행위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나의 모든 행위와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의와 생명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장차 약속한 세상,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이곳에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바로 구별되는 그런 빛과 소금,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에 대해서 본문은 자연스럽게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그 모든 선한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세 그 기도 책자에 보니까 이 생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을 봤습니다. 생명의 노래. 이 생명의 노래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그 생명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가슴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새 시대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아버지의 사랑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악한 그 세대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갔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으나 그런 우리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 건져주심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약한 세대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정말 우리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